웃음과 교양의 라디오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환영합니다. 잡지사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2003년 4월 대전에 있는 장태산에서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한 동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이끼 도룡뇽인데요. 장태산을 오르던 대전국제학교의 미국인 과학교사 스테판 카스는 우연히 허파가 아닌 피부로 호흡하고 있는 특이한 도룡뇽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도룡뇽의 존재를 미국 서던 일리노이 대학의 동물학 교수였던 자신의 스승에게 알렸고요. 그 스승은 다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룡뇽 전문가에게 이 사실을 알렸죠. 그 결과 2005년 과학 전문지 네이처를 통해 이끼 도룡뇽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허파가 아닌 피부로 호흡하는 도룡뇽은 미주 대륙에만 서식한다. 이게 그간의 오랜 통념이었기 때문에 한국에만 사는 이끼 도룡뇽, 당시 학계에서 큰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외국 학자들이 한반도 고유 생물에게 관심을 가진 사례가 거의 100년 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야생동물기를 쓴 한 스웨덴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죠. 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6번째 페이지. 경기도 남양주시에만 서식하는 대한민국 자생 역사학자 박광일 선생님과 역사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동물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동물 좋아하시나요?
지금 이제 집에서 모시고 있는 고양이 둘.
아, 집사님이셨구나.
네. 그리고 예. 이제 강아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귀여운 외모를 보면은 네. 마음이 좀 이렇게 싹 녹는 느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눈 보게 되는데 눈을 보면 이제 뭔가 서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야생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가끔 이제 답사 가면은 고라니,
고라니
그다음에 사냥
이런 사냥을 거, 보세요.
네, 그 연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천 안쪽으로 가면은 네. 사냥들이 와서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겨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위 뛰어다니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죠. 바위 뛰어다니다가 네. 이제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잠깐 얼굴 보고 있었는데 이런 동물들이 우리랑 옆에 같이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숲이 이제 식물로서의 숲으로만 보이다가 네. 이제 동물까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살아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힐링 받으셨구나.
네.
그 주말에 심심했던 저희 에디터 한 명이 박광일 선생님과 똑 닮은 동물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잠깐 유튜브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어플 같은 데에다가 선생님 사진 세 장을 입력했더니 저런 출력값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진의 결과는 힘과 추진력의 제왕 곰. 곰상이다. 일단 저 비상구 자세는 왜 취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자세는 왜 취하고 계신 건가요?
역사를 네. 저기 그 방에나 교실에서만 공부하지 말고
뛰쳐나가자.
밖에 나가자. 현장 가자. 답사 가자. 그 의미로
뭐 런닝맨 섭외 되신 줄 알았어요.
예. 언젠가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쨌든 곰상이 첫 번째 사진이고 두 번째 사진 좀 뭐죠? 능력쟁이 공룡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밝은 성격의 메뚜기상이다. 메뚜기상. 살짝 좀 유재석 씨 느낌이 저 사진은 있네요. 예.
감사한 일이죠. 원래 이제 메뚜기 그러면은 싫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재석 씨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메뚜기라는 별명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셋 중에 그러면 메뚜기 하나만 고른다면?
그래도 우리나라 숲을 여기저기 헤치고 다녔던
곰.
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곰이 요새 또 상한가입니다.
그렇죠.
때문에.
곰이죠.
자, 저희가 이렇게 동물 사진, 그 닮은 꼴 동물도 알아보고 동물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역사 속 동물 이야기를 오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런 기념으로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역사 속 동물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벤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취율 조사 기간 특별 이벤트 2탄을 진행합니다. 지금부터 잡지사 라디오 본방송이 끝나는 저녁 8시 전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번호로 잡지사 출연자 중에 이 사람, 이 동물과 닮았다. 짧은 설명을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곽재식 작가님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렇죠.
판다 같아요. 이렇게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썬킴 선생님 헤어스타일 항상 머리 위로 치솟아 있잖아요.
그렇죠.
후투티 같아요.
후투티.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예. 되는데요. 참여해 주신 분 중에서 30분께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곧간 대방출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4월 29일까지 02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 잘 좀 받아주시고 이강민의 잡지사 정말 또박또박 아나운서 발성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편집장님 살쪄서 돼지 같아 보여요. 뭐 이런 문자도 좋고 뭐 저나 아니면 그동안 나왔던 출연자 어떤 분도 좋습니다. 한 명 자유롭게 골라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8시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우리 역사 속 동물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야생동물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관련된 자료를 이게 살펴보다 보면 되게 이제 정치 또는 어떤 경제 또는 어떤 뭐 침탈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역사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큰 범위로 보면은 이 영역도 거기에 포함하지만 한반도의 동물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책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한국의 야생동물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스웨덴의 스텐 베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1935년부터 36년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을 조사하고 그것과 관련된 기록, 더불어서 그 옆에 있었던 한국인들, 네. 그리고 그 한국인들의 문화, 그다음에 자연까지 묘사했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시대에 관련된 기록들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외부의 사람은 이 공간을 그리고 이 공간에 있는 동물들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면에서 좀 흥미로운 책이다. 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0년대에 이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하필 또 스웨덴 뿐이라는 게
그렇죠.
소름 돋는 사실이네요. 잡지사에 또 스웨덴. 야, 주한 스웨덴 대사가 언제쯤 연락 오는지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텐베르만이 단순하게 갑자기 어느 날 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때는 K-팝 이런 게 없었을 때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도 이제 우리 역사 유적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이제 1926년에 스웨덴의 황태자 또는 왕자로 불렀던 구스타프 왕자가
네.
한국의 신라 고분을 발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스웨덴 황태자가 고분을 발굴했다고요?
네, 그게 아직도 그 고분 이름의 별명으로 남아 있어요.
왜 황태자가 발굴을?
황태자가 이제 고고학을 전공을 했었는데
예.
그런데 그 황태자가 고고학에 관심 있다는 걸 알고 조선 총독부에서 신라 고분은 발굴하면 굉장히 많은 유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일본 쪽에서 초청을 해서.
네. 그래서 왔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신라 고분에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1926년에 발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황태자께서 오셔서 발굴하셨으니까 이 고분은 스웨덴 총으로 합시다.
아, 스웨덴 총이라고 이름을.
네. 그랬더니 황태자가 그래도 학자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사코 거절을 해서 마침 나온 유물 가운데 하나가 그 금관이 있는데 금관 끝에 봉황 장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봉황 장식은 좀 특별하니까 그래서 스웨덴을 한자로 하면 서전이 되잖아요.
아, 서전.
네, 예. 그래서 서전의 서 그다음에 봉황의 봉자를 따서 네. 이 고분 이름이 서봉총.
아. 지금도 그렇게
지금도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잠깐만. 유튜브 아까 그 사람들이 있는 사진 볼까요? 저 중에 황태자가 있다는 건가?
네, 지금 이제 그 왼쪽에 보면은 예. 무릎 꿇고 앉아서 유물 하나하나를 지금 감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굉장히
있겠네.
많은 지금 광내에 네. 유물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봉총이 지금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기서도 보면은 유물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봉총 금관은 지금 이제 국립경주박물관에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이런 어떤 내력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타프 황태자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신라 갑자기 관심이 막 끄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시대 스웨덴 우리가 세계를 다 알아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한국의 역사는 내가 공부를 해왔으니
네네.
왕립자연사박물관에
네.
동물도 관련된 기록을 또는 어떤 박제 같은 것들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 왕립박물관에 있었던 스텐 베르만을 이제 조선 총독부와 교섭을 통해서 한국에 보내게 되는 거죠.
스텐 베르만은 동물학자.
동물학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역사적인 관심이 이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동물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고
네.
이렇게 해서 1935년부터 36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웨덴의 스텐 베르만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한국의 동물과 관련된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베르만은 약간 국책 사업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한국까지 온 것이고요.
네네네.
네, 어쨌든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여독을 풀 새도 없이 곧장 뭐 팔도 탐사에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이제 연구자들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관심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피로를 사실은 넘어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 낯선 땅 한국에 왔으니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 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디테일한 어떤 이제 동물 조사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누볐던 장소들을 보게 되면은 도착은 경성했지만 예를 들어 야생동물이 가장 많았던 곳이 함경도 일대 그다음에 연해주하고 연결되는 공간 이런 것들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개마고원이 원시림이 있으니까 네. 그 개마고원을 살펴보고 남한 쪽에서는 가장 유명한 곳이 지리산 일대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국의 식생 가운데 좀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다 제주도. 건너 그렇죠.
아, 제주도도 가요.
그렇습니다. 와, 이렇게 맞네. 이제 움직이면서 대체로 한국 전체의 동물이 많을 만한 곳들은 다 살펴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북쪽 동물은 지금 우리도 제대로 못 보는데 그 그렇죠. 당시에 뭘 봤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 네네네네. 특히 조류에 대한 기록이 아주 방대하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텐베르만의 기록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그때 수집해갔던 동물 또 기록해갔던 동물 등 수집해갔던 동물의 숫자가 명확하게 나와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사를 했던 기록들을 추정해보면 대략의 숫자는 짐작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유일하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뭐냐면 스웨덴에 보낸 동물 가운데 조류만 380종류였다.
야.
그러면 이제 다른 어떤 육상에 있는 동물들이라든지
합치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아지지 그렇겠네요.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그의 기록을 보면은 곰, 사냥, 멧돼지, 표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곳곳에 남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2년 동안 꼼꼼하게 한국의 동물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표본을 채집해 갔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 수많은 동물들 중에 베리만이 가장 관심을 보인 동물이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 아, 좀 의외네요. 지금은 이제 멸종위기종이 돼버렸죠. 하늘다람쥐에 베리만이 관심이 많았다고.
네, 오기 전에 이제 사전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조선 일대의 특산 그 동물 가운데 하늘다람쥐가 있다는 걸 알고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지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약간 전설의 포켓몬 찾으러 온 느낌.
그렇죠. 네. 실제로 굉장히 예쁘고 일반적인 다람쥐 또는 다른 나라에도 날다람쥐는 있어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막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그렇죠,
듯한
그렇죠.
느낌을 네. 다람쥐가 있는데 네. 다른 다람쥐들은 그냥 다람쥐의 날개 달아놓은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 하늘 다람쥐는
눈이 되게 크고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것 같고
아, 정말?
눈으로 막 이렇게 그 고양이들 보면은 슈렉 네. 고양이 있잖아요.
아, 슈렉 고양이.
네, 그 느낌의 슈렉 고양이 같은 슈렉 하늘 다람쥐.
아.
눈이 눈망울이 굉장히 큽니다.
제 몸에 해로울 정도로 귀엽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기사 보니까 며칠 전에
예.
저게 실제로 이제 발견된 것 같다라고 해서 사진으로 신문 기사들이 몇 개가 올려왔어요.
아, 며칠 전에요?
네. 그런데 예. 이 스텐베르만이 찍었던 하늘 다람쥐하고 비교해 보니까 네. 거의 일치합니다.
오.
그러니까 아마 그때 보셨던 그 하늘 다람쥐는
네.
스텐베르만이 보고자 했던 또 수집해 갔던 하늘 다람쥐와 일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스텐베르만이 하늘 다람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찾기 위해서 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 두 마리 구했는데 이게 조금 오래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현상금을 겁니다. 네. 이 하늘 다람쥐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네. 한 10엔 정도를 주겠다.
10엔. 큰 돈인가요?
이게 이제 늘 그렇지만 좀 헷갈리지만 한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어우, 야. 예.
예, 한 4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1엔으로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시 농민들이나 산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다람쥐를 아홉 마리 잡으셨어요.
그분 뭐야?
그러니까요.
그분 뭐야? 아홉 마리를 잡아왔다고요?
근데 여기 네. 이제 그 동물들을 잡으러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나무를 그냥 쑥쑥쑥 타고 올라가요. 저 우리 외국에서 보면 야자수도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는
김병만 씨처럼 예, 예.
여기도 보면은 그렇게 예. 나무 타고 올라가는 한국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또 다르게 그렇던 동물을 뭐 이렇게 사냥하거나 했던 사람들은
야.
쉽게 그렇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우리가 좀 몰랐던 그 시대 야생 동물의 어떤 한 사례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뭐 현상 수배에 만한 게 없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그 베리만이 가장 관심 가졌던 동물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기껏 이제 한반도까지 왔으니까 백두산 호랑이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호랑이는 안 찾아다녔나요?
당연히 찾으러 가죠.
아, 그래요?
한국은 호환 네, 나라잖아요.
호한마마, 호한.
호한의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시 1880년대, 90년대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호랑이가 무섭다고, 또 프랑스 사람들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기록물을 보면 호랑이에 습격당하는 마을, 사람들 이런 기록들을 그림으로 그려놓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호랑이가 유명한 나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호랑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1935년 6년이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당시 이제 함경도 일대의 거점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면 휴양지로 유명했던 주을,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주을.
네, 그래서 주을 온천에다가 이제 거점을 두고서 여러 사람을 수소문했는데 당시 호랑이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계 인물이었던 양콥스키라는 사람인데.
아, 외국군이구나.
네,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의 그러니까 재정 러시아 지지 세력이었다가 이제 그 홍군에게 밀려서 홍군에게 밀려가지고 피난을 온 거예요, 한국에.
아.
왜냐하면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일대는 살 수가 없어서.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사냥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호랑이를 잡았냐 어쩌냐 해서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하게 되는데 그 양콥스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20년 전까지는 내가 호랑이를 직접 잡기도 했고 그런데 요 근래에는 내 호랑이 새끼 두 마리 찾아낸 거 외에는 호랑이를 한 15, 16년 동안 잡은 적이 없다.
아, 그러니까 10년, 20년 사이에 호랑이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호랑이 절멸기를 대체로 1920년대 중반으로 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35년이니까 양코프스키의 말은 정확한 당시의 사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럼 뭐 일제가 호랑이를 사냥했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1920년대 중반을 훨씬 지난 이 시기에 양코프스키는 본인 기준으로는 안타깝게 호랑이를 보지 못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예.
아까 현상금 걸었잖아요.
아, 이번에도
하늘 다람쥐.
그 이번 더 비싸게 걸어요.
그래서 혹시 호랑이를 보았거나 호랑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큰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통하나요?
그래서 또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베르만이 얘기를 합니다. 좀 가져다 주시죠, 새끼라고 하던데. 그랬더니 아니, 목마른 사람이 운물 파야지. 오시오.
네가 와라.
강 큰 아저씨였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도 호랑이라니까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인장 이제 쌀이문 열고 저기 혹시 여기가 그 집이요? 그랬더니 맞소. 그랬더니 호랑이 새끼는 그랬더니 저기 묶어놨다는 거예요. 마당에 마당에 묶어놨다는데
뭐야?
호랑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새끼라서 귀여운 거 아니에요?
물론 호랑이 새끼 되게 귀엽잖아요. 예. 근데 얘는 정말 귀여워요. 슬아손입니다.
아, 슬아손이.
네. 그러니까 한반도의 육식 동물의 체계. 그러니까 슬아손이는 좀 귀가 뾰족한 편인데요. 덩치 기준으로 보면은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 호랑이, 그다음에 표범, 그다음에 슬아손이, 그 밑에 삭.
삭.
그다음에 그 밑에 그 옆에 고양이.
고양이.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조금 큰 정도였겠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커서 사냥이라든지 때에 따라서 멧돼지를 사냥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맹수인 거는 분명한데.
새끼 슬아손이니까.
새끼 슬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랑이라고요? 라고 물었는데 호랑이 맞다고.
아, 그 멀리까지 갔는데.
네, 맞다고 한 거죠. 그렇지만 너무 귀엽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호랑이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꼬맹이를 사가지고 와서 사진도 찍어놓고 놀려주기도 하고 털실 던져갖고 노는 거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진들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그 사진 볼 때마다 와, 저 정도면 길러도 되겠구나. 그렇지만 이제 기르고 나면 문제가 되겠죠. 커지면.
그렇죠.
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 오랜 속설 중에 호랑이 새끼가 버려져서 악착같이 살아남은 게 슬아손이다라는 속설이 있을 만큼 이제 호랑이 새끼를 뭐 슬아손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새끼 호랑이를 가리키는 개호주가 슬아손이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그걸 뭐 악용한 건지 그분이 사기 거래를 일부러 한 건지 진짜 몰랐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건 우리 호랑이 새끼라고 부른다. 그렇게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덕분에 우리는 베르만의 기록 속에서 특히 사진 속에서 슬아손이의 아기의 모습을 새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슬아손이도 지금 멸종위기종이겠죠?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한반도에서 가장 무서운 맹수라고 그러면 담비 정도를 꼽거든요. 그리고 살근 담비에 비해서는 덩치는 크지만 그 정도의 어떤 살생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예전에 예. 백두대간 그 동물 자료 예. 이렇게 전시한 전시관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예. 거기 갔는데 그 학예사분이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예예 예, 예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왜 멧돼지가 많은 줄 아시냐고 고랭이만 있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못한다고 막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멧돼지를 잡으면 좋아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요?
멧돼지가 있는 곳 뒤에는
아, 호랑이가 있기 때문에 예. 호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역사의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또 한편으로 들어보면 옛 어떤 우리의 자연에 관련된 얘기라서 재미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그 양콥스키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냥꾼 베리만이 양콥스키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 표범이 등장한다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양콥스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내가 호랑이는 잡지 못했지만 네. 아직도 한반도에 표범은 있어서 내 그 표범 사냥을 갔다 왔다라고 하니까 베리만이 그 소식을 듣고 네. 양콥스키를 찾아갑니다. 예. 그래서 그 표범 사냥한 것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아, 표범 두 마리를 이제 사냥해서
그렇죠.
기념사진처럼 찍었는데 표범 우리나라 사는 표범이 엄청 크네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고려 이전 조선 이전의 기록을 보면은 예. 범과 표의 그러니까 호랑이와 표범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야. 조선 전기에 우리가 이제 호랑이 잡는 군인들을 차코갑사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코갑사가 잡았던 동물 중에 표범이 굉장히 많고요. 네. 조선 후기에 궁궐에 표범이 나왔다는 기록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금이 막 산책하고 있는데 앞에서 뭐가 눈이 시커먼 게 바짝바짝하는 거예요. 네. 표범이에요.
야.
그 다음에 또 호랑이도 나타나고 우리 되게 흥미로웠던 곳이 우리 궁궐
쉽지 않은 터전이야.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저런 동물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산하를 보는 것과 그냥 우리는 지금부터 처음부터 뭐 멧돼지 정도만 있었다고 생각하는 산은 네. 다른 산일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다 건너 일본은 가장 큰 뭐 맹수라고 하면은 네. 늑대 정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멧돼지 정도니까 대륙에 있었던 특히 한반도에 있었던 호랑이에 대해서는 뭔가 호기심을 또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이 호랑이가 또 중국 내륙 쪽으로는 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연해주 쪽하고 만주 쪽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네. 중국인들 역시 호랑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 관내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동물.
아, 그렇구나.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호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이미지였고 외국인들도 호랑이를 찾으러 왔던 거죠.
아, 그럼 호랑이 얘기 다음에 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네.
자, 마치기 전에 이 베리만이 뭐 야생동물 조사도 많이 했지만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의 삶에 대한 기록도 많이 남겼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동물을 조사하러 왔지만 그 동물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한반도의 자연은 당연히 분석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문지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연 환경이 그 나라 사람들의 기질에 또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탠베르만이 계속 그 동물 조사를 들어왔는데 겨울에 이제 추적추적 비가 오는 거예요.
네.
너무 추운 거예요. 네. 한국의 겨울 11월, 10월 눈은 아닌데 그 비를 맞아 보신 분들은 그 스산함과 네. 그 어떤 추위가 느껴지실 거잖아요.
아무리 스웨덴 사람, 우리 핀란드 출신 게스트가 한국 겨울이 더 춥다고 그랬어요. 핀란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갔는데 한국 집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일본 집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딱 들어갔는데 온돌이 있는 거예요.
아, 신세계다.
온돌. 이 여기에
온돌.
예, 그래서 이 몸이 녹았던 거예요. 함경도 일대에서
야.
그 추위에 고생하고 왔는데 너무 좋았다고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한국의 추운 자연과 어울리는 온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한국 문화를 보는 확 달라진 거죠. 일본하고 다르구나.
아.
다른 나라였어.
다른
그러면서 이제 한국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신은 네. 어떻습니까?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대답이 대체로 나오는 게 자기가 중국인이거나 일본인으로 오인되는 것, 오해를 받는 것이 싫다.
아.
이미 식민지가 된 지 20여 년이 그렇죠. 지났고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도회지에서 벗어났던 시골 사람들이었는데 네네. 그들조차도 아직도 한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록으로 베리만이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색동옷을 입은 한복을 입은 꼬마 아이들
설날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초상을 당해서 어떤 장례를 치르는 한국인들 그다음에 제사를 치르는 모습 이런 사진들을 쭉쭉쭉 찍어놓고 그러면서 한국은 다른 나라였어.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총독부의 어떤 요청으로 왔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명확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었고요. 네. 흥미로운 기록들은 한국 사람들은 주변 아시아 사람들에 비해서 보통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덩치가 크다.
아, 덩치가 크다. 그런 기록이 있다. 뭐 잘생기고 덩치가 크다. 뭐 그다음,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잘생겼다. 그런데 여기 네. 사진 속에 등장하는 한국인들 얼굴 보면은 네. 잘생기셨어요.
아, 정말?
호남이에요.
아, 궁금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서양 사람들에게도 전혀 타지의 사람들에게도 네. 인상 깊었고 그래서 네. 짧은 시간 봤을 때는 한국, 중국, 일본을 구분을 못했겠지만 네. 두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한국을 왔던 이 스텐베르만이 보기에는 한국은 동물뿐만 아니라 역사도 자연도 그리고 문화도 조금은 다른 나라였다. 독자적인 나라였다라는 걸 네. 알게 됐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관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게 된 뭐 배경을 떠나서 아주 의미 있는 기록을 남긴 스웨덴 동물학자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이를 기록한 스웨덴 출신 스텐베리만의 한국 야생동물기 그 이야기를 오늘 들어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